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13절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대원리는 희생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직해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협동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결국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만 옳습니다. 소극적인 책임이 아니고 적극적인 행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희생과 헌신과 복종과 겸손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가 사는 신앙생활이 이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할 것을 가르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이 말씀들은 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신자의 정당한 신앙생활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을지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가 행한 신앙생활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토록 많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애쓴 것도 아니고 그만한 가치가 없는 이웃을 위하여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 성도들은 대단히 많이 실망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의심하기도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성경이 그런 식의 약속을 하지 않고 이렇게 분명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 신앙생활에 대하여 오해했기 때문에 일어난 의심인 줄 오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런 식의 문제, 정당한 삶을 사는 데 대하여 정당한 보상이 없는 문제에 대하여 여러 곳에서 그 문제를 제시하고 또 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서 1장을 가봅니다. 130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서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째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라. 어느 시대나 의외로 의인들이 대접받지 못하고 악인들이 의인들을 압제하며 권세를 휘두르는 꼴을 얼마든지 봅니다. 12절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오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휼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이 문제입니다. 괴휼한 자들을 방관하시고 악인이 의로운 자들을 삼키되 잠잠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자주 실패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2장 4절에 이렇게 주십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답을 주십니다. 악인들은 교만하게 삽니다. 자기가 최종 결제자고 자기 손에 쥔 것이 자기 힘이요 보상입니다. 그러나 그건 거짓된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 다 믿음으로 살죠. 성도들이라 칭하는 자, 기독교인이라 칭하는 자 다 믿음으로 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눈에 보이는 보상이 진정한 보상이 아니라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믿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것은 참으로 뜻밖의 일입니다. 뜻밖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음을 정의하지 않고 스스로의 소원대로, 스스로의 생각대로 믿음을 정의하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말을 소원과 간절함을 그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 이들을 너무 자주 봅니다.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되게 해달라는 주문으로, 조건으로 믿음을 갖다 제시합니다. 마치 열려라 참게 그러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주문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약속된 내용과 그 약속을 한 상대방에 대하여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내용과 그 약속을 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데 믿음의 힘이 있지, 내가 소원하는 것이 얼마나 절실한가, 얼마나 정당한가에 믿음의 힘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종종 믿는 자의 열심과 믿는 자의 정성에 근거하고 있고, 약속의 사실과 그 약속을 가능하게 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는 소홀한 경우를 종종 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실패는 결국 이렇게 끝납니다.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로 끝납니다. 너희가 헛되이 분향하고 거짓으로 와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호세아서에서는 하나님이 지적하시기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네들의 소원만 있습니다. 일반 종교들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어떤 것들입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원을 채우고 우리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무엇을 싫어하시는가에 모든 초점이 모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를 보십시오.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누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고하시는 것이 뭡니까? 너희는 내 말을 지키라. 나를 따르랍니다.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신명기 내내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똑같이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바로 이 문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실패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일을 실패하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굵은 두 기둥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고 그 화복을 주장하시며 또 그분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존재의 주인이신 능력을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시행하시는 결정자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뭐 유혹해서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믿음을 그렇게 쓰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의로우시며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만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 없이 믿음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두 번째 요소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보상이 내세적인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광 중에 거룩하게 영원토록 살 겁니다. 그걸 위하여 이 우리가 사는 인생 60에서 80년을 준비기간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여기는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학교와 같고 훈련소와 같습니다. 학교에 가서 의자 훔쳐오는 학생이 좋은 학생일 리가 없습니다. 공부를 해갖고 와야죠. 예전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낙제하고 나면 뭐라고 가서 거짓말을 했어요. 선생님이 나 졸업시키기가 너무 아쉬워서 1년 더 있다 가라 그래서 할 수 없이 1년을 더 하게 됐다고. 그런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학교에 오래 남는 것은 잘하는 짓이 아닙니다. 학교에 책상 걸상 집어오는 거 잘하는 짓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영혼을 준비하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 여기에 있는 재물, 여기에 있는 명예를 훔쳐지는 것은 학생이 학교 와서 책상 걸상 훔쳐오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너 잘한다 그러는 부모가 있으면 똑같은 부모죠. 집에 뗄감 없는데 너 의자 하나 집어와라 그러는 부모가 있습니까? 너 교실에 있는 주전자 가져와라, 나중에 선생님 잡아와라 그럴 거죠. 집안일 시키게.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움켜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훈련되어야 합니다. 이 짧은 인생 동안에 영혼을 소유할, 거기에 부족하지 않은 사람으로 훈련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고달픕니다. 왜요? 1학년 끝나면 2학년 있고 2학년 끝나면 3학년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저희는 다 중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가고 고등학교 시험 봐서 들어가고 대학교 시험 봐서 들어갔습니다. 좋은 중학교 가면, 인류 중학교 가면 대단히 큰 그 영광이었죠. 그래서 영원히 합격증서 이마박에 붙이고 다닙니까? 좋은 학교 들어가면 이제 더 많이 열심히 공부하고 더 많이 요구되는 과제를 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인류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그렇지 않은 학교보다 더 많은 요구에 쫓아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고달픔이 남아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느 단계를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끝낸 단계, 다음 단계를 요구하기 때문에 신자의 신앙생활은 갈수록 태산입니다. 이거 하나 넘어서면 이제 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 걸 요구하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은 다 고달픕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에서 이미 이 말씀을 다루었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의 목적지까지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환난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환난은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험하느냐?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느냐? 준비하라는 것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이 환난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학교 다닐 때 시험 보는 것과 같습니다. 시험은 합격시키고 떨어뜨리는 줄을 긋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중간 시험을 봐야 우리는 내가 가르치는 것을 제대로 따라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했는지,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점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것들을 확인하고 준비시키기 위하여 시험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다 널브러져 버리죠. 그래서 학교에서 많은 시험을 보아 너무 오래도록 게으름이나 나태나 혹은 실패한 상태로 있지 않게 하는 것이 학교의 좋은 정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는 내가 목표를 바로 정하고 있는가, 준비해야 될 것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가 스스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를 붙잡게 되고 세상에 털려나갔던 눈들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며 연단되어 속이 꽉 차 들어가며 깊어지며 넓어지며 높아지는 것입니다. 한 단계를 오르면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어서 언제나 힘들고 힘든 여정을 가는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이 소망 속에 있는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하고 또 뭐라고 해서 환난 중에 참아야 하는 우리 신자의 인생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견뎌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힘으로 가능하지 세상의 힘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는 특별히 오해가 잘 되니까 분명히 하고 넘어갑시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보시면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귀중한 구절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글을 쓰는 때에 로마 옥중에 있습니다. 그를 찾아온 빌립보 교회의 위문단에게 답신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전 생에 걸쳐서 고난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그 말미에 그가 얼마나 많이 그의 그 인생을 하나님의 종으로 고생했는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파손하는데 일주야를 기품 속에서 보내고 한 번 돌에 맞고 여러 번 여행해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또 거지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고생한 것들을 나열하는 것은 뒤에 잘 됐을 때예요, 보통.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왔노라.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생을 하고 옥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 척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그래 보이지만 그럼 뒤에 반대 문구가 나와야 맞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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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혔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참고 이걸 참고 이걸 견디고 드디어 빛을 볼 날이 있으리라. 아니에요. 참고 참고 참아서 어둠에 갇히는 겁니다. 고생하고 고생하고 고생해서 망하고 미치고 맞고 도망가다가 죽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성경을 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순교로 끝이 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답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이 빌립보 교회의 위문단이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고생한다 그래서 감옥에 가서 이제 옷도 좀 두툼한 거 내복이랑 뭐 또 뭐 칫솔 치약 뭐 해서 갖고 갔을 거 아니에요. 맛있는 음식이랑 이렇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다가 어떨까요? 그럼 혼자 해결하십시오.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대해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리고 13절에 그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대요. 그가 배운 비결은 극단적인 겁니다. 하나는 풍부한 것이고 하나는 궁핍한 것이며 하나는 배부른 것이고 하나는 배고픈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나에게 닥친 난관을 제거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난관을 제거하고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너희가 나한테 뭘 가져와서 고맙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한 것이 고맙다는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있으나 없으나 차이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있으나 없으나 차이가 없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건물을 돌로 진 건물을 돌을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나무로 진 건물을 나무 빼면 남는 게 없죠. 벽돌로 진 건물에 벽돌을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바울은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세상의 힘으로 근거한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가 건강했기 때문에 그 일이 더 잘 되고, 그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더 잘 되고, 그가 권세가 있어서 더 잘 되고, 돈이 있어서 더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는 일은. 그렇다면 거꾸로 돈이 없어도 방해가 되지 않고, 건강이 없어도 방해가 되지 않고, 권세가 없어도 방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기초하지 않았으면 돈이 없는 것은 방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은 하나님만이 그 힘이 될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이유가 될 수 있지 세상은 그 이유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힘을 안 주면 내가 할 수 없지만 세상이 힘을 안 주고 방해하는 것으로는 그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 얘기는 무슨 뜻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는 한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방해하든지 나는 그걸 감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밖에 방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뺏거나 우리를 모욕을 주거나 우리의 건강을 아까도 뺏었네. 부를 뺏거나 외롭게 하거나 고통을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일하는 방해 요소가 안 됩니다. 왜요? 그것 아닌 것들, 건강이나 부나 지식이나 권세가 우리가 하는 일에 힘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것은 방해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얘기입니다. 내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근거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세상적인 것으로 방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방해를 감수하는 일을 그는 하나님이 힘을 주는 한 뭐든지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 힘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어떤 세상이 우리에게 공갈 놓는 방해 요소들 무슨 궁핍이나 곤고함이나 고통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는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제거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는 한 세상이 나에게 무엇으로 고생을 시키든 무엇으로 나를 난처하게 만들든 나는 그걸 감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답니다. 고통을 제거하고 난관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집어 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내 앞에 있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시오. 난관을 치워 주십시오. 고통을 제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걸 지고 하나님의 일을 묵묵히 해나갈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의 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보상이 저기 있는 줄 압니다. 이 인생을 걷는 동안 내가 하나님 안에서 완성될 것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하늘에 썩는 미라를 각오합니다. 기쁨으로 각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의 길로 가게 하신다면 나는 신음하면서 갈 것이요. 나를 눈물 골짜기로 인도하신다면 나는 울면서 갈 겁니다. 그 눈물은 하나하나 다 생명의 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묻으신다면 우리는 말없이 묻히는 하늘에 심기운 미랄이 될 것입니다. 많은 열매로 열매 맺어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한 드린 것입니다. 이 문제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십자가의 방법을 즐겨 사용하시며 가장 기뻐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를 흔들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우리를 완성할 것이요. 그런 일들로 이상하게 땅에 씨앗을 파묻어 물을 줘 썩혔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기적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는 실천적인 그 명령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건 같은 맥락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위인으로 만들어 일하기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떤 한 부분을 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영광된 상급을 받을 건수를 만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위인을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방법을 채택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인은 없습니다. 충성된 자는 있을지 몰라도. 한 위인이 있어 다른 사람이 할 일을 대신 천 사람, 만 사람의 일을 혼자서 대신하는 일을 하나님은 절대 허락지 않으십니다. 각자는 자기의 인생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허락된 복된 훈련을 각각 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내가 조역이 되는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남다른 자신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안 된 위인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모습으로 신자의 인생이 연결되듯이 성도들끼리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위인을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것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으로 대접받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과 지혜로우신 배려인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남보다 잘난 내가 되려는 마음을 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중요한 성도들의 신앙 성품입니다. 그리고 손대접하라는 건 그겁니다. 예전 고대 사회에는, 뭐 고대 사회까지 갈 거 없이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었습니다. 어느 집이나. 세계적으로 있는 관행이라 그럽니다. 지나가던 나그네가 하룻밤 유숙을 청하면 허락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혹 몸이 편치 않으면 며칠이라도 쉬어갈 수 있도록 모든 집들이 예전에 손님을 다 대접했습니다.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이 왜 어려우냐면 그 사람이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얼마나 이 일관된 요구인가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저들을 위하여 우리는 희생하며 헌신하며 사랑의 마음으로 저들에게 찾아갈 것입니다. 내 것을 떼어서 나눠줄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들을 손님 대접하듯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혼자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일을 행하고 그 일을 행하는 일에 우리는 마치 조수같이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살다 가셨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것 같이 예수님을 보내사 우리 대신 그를 죽이시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빚진 것 같이 말이죠. 우리가 빚을 졌는데도.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신앙생활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의 보상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의 홀대와 천대와 핍박을 견디시되 기쁨으로 견디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만 힘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힘을 공급받으려 하신다면 여러분은 100번이면 100번 다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는 일에 대하여 끊임없이 희생하며 최선을 다하며 목숨을 걸고 저들을 위하여 애써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를 담는 자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기적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미암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뒤를 잇는 인생을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을 십자가를 지는 인생으로 이제 결심케 하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주의 자비와 은총이 드러나며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펼쳐지는 복된 생명의 열매가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사 우리의 입술에 찬송과 승리가 끊이지 않음을 우리로 확인케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